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민수기 5장 첫 부분 말씀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 곧 뒷부분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처음에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고 끝내려고 했다가 계속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계속해서 인구조사에 관한 말씀을 다 한 가지 말씀으로 좀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죠?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세우기 위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위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2장으로 가면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파별로 몇 명이 계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진행할 때에는 어떤 순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3장과 4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요, 레위인들은 따로 구별하여 성막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싸울 영적 전쟁은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는 그것이 레위인들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전쟁을 위한 군사가 조직되고 역할 분담이 끝나고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따라와야 되는 말씀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조직하셨어요. 그리고 임무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들이 치러야 될 전쟁에 관한 작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5장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아니, 5장뿐만이 아니라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 살면서 힘든 노역을 하던 자들이에요.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고 애굽 백성들의 종이 되어 살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칼과 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전쟁을 벌이기 전에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큼은 칼과 창을 쓰는 법이라도 가르치고 어떤 작전이라도 알려줘서 어느 정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곧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왕좌왕하지 않게 오합지졸이라 그러죠. 그렇게 싸우지 않게 간단한 작전이라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 광야로 진행할 때까지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어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거룩을 명하세요. Holiness. 그리고 거룩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지침만 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이라고 나 문둥병, 유출병 같은 부정한 자들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어 이스라엘의 진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지침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뒷부분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교회의 holiness, 거룩. 이걸 지키게 하세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해야 할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야 할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세상의 창과 검을 가지고 싸우는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To keep holiness before God.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키는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싸움은 이게 다라는 거죠. 우린 너무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전쟁은 잃어버릴 때가 있죠. 진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요. 우리가 해야 할 군사 훈련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적인 현실이에요. 구약적인 현실은 이런 병든 자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기게 하셨죠.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진 안에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잠시 이스라엘 진 밖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잠시 떠나가 있게 하시고 정결하게 된 후에야 다시 진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던 문둥병자들, 유출병자들, 그리고 죽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 죽은 시체 만져도 안 되고 그 관을 만져도 안 됐죠. 그렇게 부정하게 된 자들이 있으면 잠시 이스라엘 밖으로 내보내게 하시고 그들이 정결하게 된 후에야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 이스라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레위기로 가면 레위기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주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거룩을 지키는 지침인데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 내가 거룩하니 나와 함께하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 이스라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알려주세요. 3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진 가운데, 내가 너희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속해서 거하시려면 그 진 안에 거하는 그 교회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다는 거죠. 부정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부정함을 다뤄주어 다시 거룩하도록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와 교제가 유지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과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해야 됐어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속되는 구원 역사 속에서의 전쟁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Holiness. 신명기 23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이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느냐. 그런데 23장 9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대적을 지러 출정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칼과 창을 잘 준비하고 잘 훈련하여 작전을 잘 세워라.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였어요. 여러 악하고 그 뒷구절을 보면 부정한 일들을 삼가하여 이스라엘의 군대에 진 이스라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 뒷구절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적군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기 위해 이스라엘 진중에서 행하실 것이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너의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의 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군사들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셔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이 세상의 군대와는 다른 훈련을 하게 하시고요. 다른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전쟁이라고요? 거룩함을 지키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구약적인 현실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룩함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떠나시 이런 뜻이 아니죠. 그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어오는 가나안 정복전쟁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한 군대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싸움이고 내가 승리할 거고 내가 너희로 이 가나안 땅을 무르게 하겠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은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거룩함을 지켜서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는 크게 패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작전을 좀 잘못 세운 건가요? 칼과 창을 좀 잘 쓰지 못해서 그들의 아이성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진에,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교회의 거룩함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지 못하셨어요. 누구에게서 그 죄가 시작됐죠? 우리가 잘 아는 자 있죠? 악월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은 아간.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취하여 자기 진영에 두었던 죄악으로 인해 그 아간 하나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악을 다루어주지 않고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으셨고요. 그 결과는 완전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직접 아간의 죄를 다루고 제하시며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였고 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이 거룩함을 지키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 나누길 원하는 자들은 이 거룩함을 지키는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저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싸움, 훈련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전쟁, 자신을 죄에서 구별하고 부정한 것에서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바치며 그게 거룩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과 승리에 참여하는 것. 이 싸움이 있고 이 훈련이 있는 군사들은 건강한 군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 안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들어와 거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부정해지면 잠시 진 밖에 나아가 그 부정함을 해결하고 난 후에 다시 들어와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정한 이방인들은 아예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진 그 자들, 구약적이죠. 그 병자들도 이스라엘 진에서 잠시 떠나 있어서 잠시 부정한 이방인들처럼 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병자들도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건 아니었죠. 그 부정함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거나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피로 인해 다시 회복된 후에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부정한 자들을 잠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게 하신 지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목적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부정한 자들이 잠시 진 밖에 머무르게 하셨을지라도 그 밖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더욱 깨닫고 열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고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진, 하나님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 안에 있다가 진 밖으로 내보내진 부정한 자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었어요. 정결해진 다음에는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처음부터 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망도 없이 죽어야 했고요. 그뿐 아니라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자들, 간음죄, 고의적인 살인죄, 부모를 대적한 죄를 구약적이에요. 지었을 때에는 진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거나 나무에 매달아 죽여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완전히 끊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지침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부정한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아니 부정한 죄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했는데 거기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형제들까지 돌아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를 돌아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자기 자신부터 부정한 것을 다루고 제하며 개인으로뿐만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그것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새롭게 해줘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정해지는 것이 문제였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 하나님이 더 크게 다루시는 죄는 무엇이었냐면 그 부정함을 다루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개인이든지 전체 이스라엘이든지 부정한 죄를 다루지 않고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잘라내고 돌이키지 않아 다 함께 부정하게 돼요. 적은 수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다루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죄가 온 이스라엘 교회 안에 다 퍼지는데 더 이상 왕도 거짓 선지자들도 제사장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루려고 하지 않았고 아니 다룰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을 전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라고 부르짖으셨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한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근본적인 죄악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열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그들을 떠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기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 멸망을 당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한 이방인처럼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또 죄악으로 돌아가죠. 형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구원 역사의 결론입니다. 구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현실에 대한 열망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저 자기 바벨탑 쌓고 자기 나라 세우는 것에 대한 열망만 있죠. 그래서 오히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사단의 왕국에 속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군사로서의 싸움이 전혀 없어요. 결국 구약의 결론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듯 우리 죄인들에게도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외인처럼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이 죄인들의 삶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가 구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만을 버리고 떠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거룩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전한 거룩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도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져 나가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거룩함을 그 백성들을 위해 이루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루시겠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들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사건들에게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로 가면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누구를 내쫓으라고 하셨죠? 진 밖으로?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 마태복음 8장 2절에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문둥병이 낫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에서는 부정한 문둥병자는 절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 밖으로 쫓겨나야 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친히 부정한 문둥병자 가까이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현실, 오늘 본문의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친히 부정한 자를 만지시고 가까이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문둥병자와 더불어 부정한 병자, 피 흘리는 유출병이었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가면 열두 해를 피 흘리는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나오죠.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어떻게 됐죠? 병이 나아요. 유출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아시죠? 그래서 꾸짖으셨어요. 야, 이 부정한 자들은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없는데. 꾸짖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러죠. 그 여인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한 가지 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가면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애통하며 그 죽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함께 슬퍼하며 관을 메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어떤 행동을 하셨죠?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세요. 아니 율법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민수기에서는 죽은 자나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자가 다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아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죽은 자를 만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영적인 문둥병자였죠. 문둥병자의 특징이 뭐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심판을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거죠. 유출병은 뭐예요? 혈류증. 피가 그치질 않아요. 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피 흘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피를 흘리는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 아니 부정한 자들 중에 부정한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가면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자들의 현실은 뭐여야 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는 율법을 따라 부정한 자가 잠시 진 밖으로 나아가 회복될 수 있었지만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에는 아주 작은 죄 하나만 가지고도 들어와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너희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음욕만 품어도 하나님 나라에 분리되어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끊쳐져야 하는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죄인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기 위해 찾아와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이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면 부정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지고 품에 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진 가운데 함께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부정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하지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부정함, 아니 우리의 죽음과 심판까지도 다 자신에게로 가져가시고 자신이 죄인처럼 더럽혀지고 부정해지기 위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정함이 다 예수님께로 전가돼요. 가장 거룩하신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이 가장 부정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신 모습으로 영문 밖에서 하나님 나라 짐 밖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심판과 죽음까지도 대신 가져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장 부정한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흠과 점이 없는 하나님이셨고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은 우리 죄를 전가받아서 부정한 자처럼 심판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온전한 거룩함과 의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나라 밖에서 멸망을 당해야 했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와 의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인 천국에까지 들어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 진 밖에서 부정한 죄인처럼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구한 도성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찬미의 제사, 즉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찬송으로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해지면 쫓겨나야 했지만 우리는 다시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 현실이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거룩하시지 않으면 떠나셔야 됐잖아요. 이제는 떠나는 일이 없으세요. 왜? 완전히 피와 의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패배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싸움 싸우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전쟁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우리도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구약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현실은 이제 다르지만 그 전쟁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훈련, 우리의 싸움 무엇이냐? 우리도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Our battle, our fight is to keep holiness in Christ. 우리의 거룩함은 이제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의를 붙들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며 그 현실을 따라 죄와 싸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살아가야 될 건강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훈련과 이 싸움이 없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그분의 피와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려는 이 훈련과 이 싸움이 없으면 우리도 뭘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열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더라도 크더라도 이 싸움, 이 훈련을 하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현실을 이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이제는 어디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고 이 교회도 한 몸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저 개인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한 몸의 거룩함, 공동체의 거룩함.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싸움, 훈련이었던 우리도 온 교회가 한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이신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지키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루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우리의 훈련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진안에 들어와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부정하여져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부정한 죄악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라가지 못하도록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교회 안에 심각하고 중대한 죄의 문제가 있으면 다루어주라고 하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각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삶에서 떠나고 죄를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죄가 자라나게 돼서 우리 전 인격이 죄에 물들고 전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가 죄에 물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아니라 형제들까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다루어야 할 심각한 중대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각 성도도 우리 안에 그러한 죄가 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뤄주고 잘라내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이 훈련과 싸움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함께 돌아보고 함께 일으켜 싸워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이 훈련과 싸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온전한 거룩함을 복음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말씀과 이 성찬상과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과의 교제를 그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과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열망으로 회복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이 싸움이 있었어요. 온전하지는 않았죠.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었지만 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예수님 지키는 훈련과 싸움, 죄와 싸우는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 싸움을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거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읽고요, 신앙서적도 읽으려고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의 또 본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도 이 싸움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구약처럼 너희가 거룩하면 함께하고 부정하면 떠난다. 이 말씀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그의 피와 의의 공로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거예요. 그날까지 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룩함 지키는 싸움, 예수님 지키는 훈련, 우리 싸워나가게 해주시는 우리 대우빌로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또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와 교제, 이 예배를 지키려는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더욱 우리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싸움과 승리에 참여된 자로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